지난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설교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프롤로그 머릿말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로 대체하여 읽죠. 로고스는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바꿔 읽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읽으니까 요한복음 시작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른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요한복음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심하게 말하자면 참 이상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이. 왜 이상하고 다르다고 하는가?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만물이 로고스 예수를 통해 존재되었다. 만물의 존재는 그로 통해서다. 존재, being, B-E-I-N-G라는 엄청난 단어, 철학적 단어가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당장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까요? 박 집사님, 김 집사님, 혹은 장로님, 장로님들 자신이 하나의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존재가 뭔데요? Yes? No? Being뿐만 아니라 Becoming이라는 말도 나와요.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죠. How something becomes being. 어떻게 존재가 되는 겁니까? 존재, being, 된다는, them, becoming. 이런 아주 간단한 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철학적인 말로 요한복음이 시작되니까 정말 요한복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어려운 개념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로고스의 영광을 보고 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입니다. 또 어려운 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또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말도 아주 생뚱맞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처음 펼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무슨 크리스찬 고백문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활약했던 사도행전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라는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요한복음의 첫 발을 내디뎠고 이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뜻을 밝히면서 천천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랑 다른 세상, 요한의 세상에 있구나. 마태, 마가, 누가의 글을 읽는 공동체와 요한의 글을 읽는 공동체가 참 많이 다르구나.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시대와 공간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와 공간과 많이 다르구나.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름을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의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 다름을 알면 자연히 요한복음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도 알기 쉽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그의 증언이 적힌 19절에서 34절을 읽었습니다. 해설하면서 조금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철학적 배경이 있겠지만은 철학적 배경 이전에 말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6절, 7절, 8절에 세례 요한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죠. 곧 나오지만 요한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는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증언, witness죠. 증거보다도 증언이 좀 더 좋은 말 같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네, 빛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로고스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앞서 와서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히 그를 선구자라고 하지요. 영어로 precursor 혹은 forerunner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람 요한은 빛도 아니요 로고스도 아니에요. 그가 온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혹은 로고스 혹은 빛을 믿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도록 돕는다는 말일까요? 네,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타이틀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지도자로서 나선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왕으로 나아갈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례가 뭘까? 왜 세례냐라는 질문을 해보십시다. Baptism, 개신교에서 세례는 주로 물을 머리에 이렇게 흩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요단 강물에 사람을 푹 빠뜨리게 했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유대교 전통에는 없는 의식입니다. 유대 전통에 purify, 정화한다 라는 말은 있어요.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여인이 월경을 한다든지 죽은 시신을 만진다든지 하면 더럽게 되죠.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풍덩 빠져서 나오는 세례 침례는 요한이 처음 시작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정화한다. 제사장이 더러워진 몸에 혹은 물건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정화하고 물속에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율법이 정하는 죄에 갇혀 있었더랬습니다. 억압하는 사회 구조 속에 죄의식마저 팽배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혁명적인 발상이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 의식, 너무나 시각적으로 뚜렷한 예식, 그것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렸겠죠? 사회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사회적인 운동 같기도 해요. 의식 운동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운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예수님이 세례 안 받았으면은 그 세례와 세례 요한에 관련한 기록은 아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강화하는 그림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세례 요한이 19절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표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24절에도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유대인들이든 레위인이든 제사장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단지 살펴볼 것은 마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대비시켜 놓은 것 같아요. 넌 누구냐? 이 질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답변이 품위가 있는 듯한 서술입니다. 구질구질하게 대답 안 한다는 것이죠. 분위기가 이해되세요? 간결하고 또박또박하게 답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색하지 않습니다. 간결합니다. 숨길 것도 없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당당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드하는 이 세례 운동은 당당하다. 거리낌 없다. 죄를 사하는 선포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윗 왕조를 새로 재건할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등장인물 세례 요한의 답변이기도 하지만 이 글을 직접 기록한 저자의 답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저자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먼저 밝히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네, 21절 엘리야, 엘라이자, 영어 발음이죠. 히브리 말을 읽는 유대인 발음에 우리 한국말 엘리야가 더 정확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엘리야는 모세 다음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 사울 왕이 있고 둘째 왕 다윗 왕이 있고 셋째 왕 솔로몬 왕이 있었죠. 유대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 왕이 엉망이었죠. 이방 여인 3,000명을 거느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솔로몬의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지요. 북쪽에 악한 왕 오므리가 있었고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활약을 했었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에 불수레를 타고 성천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그럼 네가 엘리야냐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우리 세례 요한의 답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시 간결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냐? 부정관사 A prophecy 아니고 정관사 The prophecy니까 그 선지자 누구겠어요? 말하는 나도 알고 말을 듣는 너도 아는 그 선지자는 모세겠죠. 그래 네가 모세냐 그 선지자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강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 우리를 파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너는 너한테 뭐라고 할 거냐? 22절에 그렇게 물으니까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주 멋진 답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유명한 말이죠.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직통하게 하라. 굽어진 길이 똑바로 되진 않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기쁨에 찬 해방의 길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이사야는 주의 길이라고 또 했어요. 여호와의 길이죠. 왕이 지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말이 끄는 그 왕의 수레 잘 지나갈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이사야에 빗대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에도 보냄을 받은 질문하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세례는 왜 베푸느냐? 세례 요한의 답변은 또 엉뚱합니다. 앞에 스스로 이사야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질문하는 사람한테 생뚱맞게 답했는데, 이번에도 왜 세례를 베푸느냐에 대한 직답은 하지 않고 생뚱맞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세례 요한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글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 사람의 목적은 한 사람,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중물이에요. 세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빌려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등장할 때그 극적 효과는 엄청나게 강력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 사람이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이다. 수수께끼 같이 말합니다. 더 심하죠. 그 사람의 당시에는 샌들을 신었다고 하죠. 샌들의 끈, 운동화 끈을 풀어내기도 황송하다라고 세례요한은 자신을 밝힙니다. 신발 끈을 푼다. 노예가 주인의 신발을 챙긴다는 그림이죠.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 주는 그림입니다. 당시 사막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신을 비하합니다. 아마도 글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듯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닌 듯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이 드라마적 장치를 이해할 수 있겠죠? 신덜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세례 요한. 종도 안 된다는 과도한 겸손한 표현. 요한은 예수님의 조연 배우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요한은 백성들 사이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력에 대항하여 목베임을 당한 것을 보았어도 그의 리더십은 유대인들에게 받을 칭송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제 28절에 베다니가 나오지요. 세례를 베풀던 장소를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요단 저편이라고 했는데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장소도 역시 베다니입니다. 좀 혼란스럽죠? 고대 문서는 기록할 때 참고 자료를 들어서 기억나는 대로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다른 지명을 이렇게 차고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29절을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로고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유월절에 잡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같습니다. 출애굽 스토리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유월합니다. 출애굽의 대장정 시작되죠.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에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는 코멘터리를 달면서 기록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어요. 죄 용서, 죄 사함을 출애굽의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매치시켜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월절의 희생양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자는 책의 앞부분에 기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해석을 해버렸고 그것을 자신의 책 요한복음 앞부분 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으심 이 그림이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로고스와 빛의 또 다른 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한의 절묘한 글쓰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에 비치는 빛인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요한의 증언은 각성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증언입니까? 그리고 이 증언은 현재적이에요. 그 로고스, 그 빛이 지금 당신들 앞에 보이는 이 사람, this man이라고 30절에 밝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도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 예수, 로고스, 빛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원초적인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운동으로 세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니까 예수님이 그 운동에 동참하면서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받으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문 그 현상으로 증명하면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Made known, be made known, reveal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Son of God, 아버지하고 아들의 그 관계로 우리 작가는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스토리 아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 안아주지요. 사랑합니다. 방탕한 아들 이미지보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이미지가 돋보입니다. 요한복음 끝까지 가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러한 주제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주제들을 짚어볼 것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을 받아 보면서 읽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상정을 하십시오. 혹은 요한의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요한의 교회 혹은 요한복음을 읽는 공동체가 그 얼마나 엄혹하고 살벌한 한 세대를 견디며 살아갔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문자 하나하나에도 배어 있을 것이고 그 문자 뒤에 숨은 배경과 역사 속에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캐내면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캐내며 우리의 삶과 비교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